사도행전의 6장, 7장, 8장에서 우리는 초기 교회에 눈부시게 활동했던 집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과 빌립 두 사람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록되지 않은 다른 집사들의 활동도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이제 9장부터는 새로운 인물로 역사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울은 후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어서 초대교회의 1세기 교회를 풍미하면서 그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했고 가장 탁월한 선교를 했고 가장 뛰어난 신학적 지침을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사도입니다. 원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신학 수업을 했고 그러면서 강경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현장을 지휘하기도 했고 그렇게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는 그가 죽은 것을 아주 당연하게 마땅하게 생각했던 완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가 여전히 성도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극도의 정오심을 품고 반드시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교회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제사장들도 주님께로 돌아와 유대교를 구축하고 있었던 강력한 기둥 중에 하나인 제사장 그룹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유대교의 다른 기둥인 바리새파가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의 대표로 여겨지는 사울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이 역사입니다. 아마도 이 회개의 역사는 모든 그 이후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표본이 되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극적인 변화였고 온전한 회개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회개가 본인의 의지나 생각과 관계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언제 때가 되면 나도 한번 그렇게 봐야 되겠다고 검토해 보았거나 그런 생각을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그런 계획을 단 한 번도 마음속에 생각해 보지도 계획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 이단의 무리를 어떻게 내 손으로 없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잔멸할까 극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그의 계획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고 그의 인생 숙제 가운데 그런 말은 도무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핍박자의 발걸음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사울의 회개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삶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아니고 주께서 강제적으로 죄악으로 향하는 박해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였고 그가 계획하거나 생각했거나 실행한 일은 그 회개에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는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회개와 구원에 있어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회개랑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임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신 주님께서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왜 가느냐 그러면서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발걸음 돌이켜 오던 길로 되돌아가도록 쫓아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회개의 방향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회개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는 것이었으면 그 발걸음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시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다메섹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얼핏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기에 우리가 회개의 진정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회개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박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라고는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전도자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단순히 미우치는 것만이 아니고 발걸음 멈추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목적을 온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 삶의 발걸음을 멈출 뿐만이 아니라 그 방향을 온전히 예수께 맞추어서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우리 오늘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거나 또 그와 같은 세속적인 삶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전하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목적의 전환이 우리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의 관계입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회개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던 사울이 다메섹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사울의 회개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고 의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혹은 저렇게 위장된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조직을 일망타진하려 함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 사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영웅적으로 전도했습니다 하고 그의 회개를 보정해주고 그를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 30절에 보시면 다소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다소는 그의 고향입니다. 낙향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소 고향으로 낙향했던 사울은 오랫동안 역사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대략 약 10여 년 정도 그의 행적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고향 다소에서 은둔의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와 같은 유능한 사람이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은둔하는 것이 손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긴 시간 동안 그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해서 훗날 교회를 신학적으로 잘 정돈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신학적인 기틀과 생각의 정돈이 이때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활동하게 하실 때에도 또 멈추고 은둔하게 하실 때에도 다 주의 예정과 섭리가 있어서 그 기간이 그의 일생의 신학적 대업을 완성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오차가 있을 수가 없고 단 한 가지도 헛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보이는 마땅치 못한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만날 때에도 이 또한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기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큰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베드로의 활동이 짧게 나타나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가장 큰 표적이 되었던 사람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둔한 삶을 깊이 감춰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를 잘 알면서도 자신을 감추어 숨겨놓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을 심방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사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베드로 사도의 모습 43절 말씀에는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리의 집에서 머무니라 했습니다. 무두장리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들을 기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죽은 동물에게 내가 접촉하면 나도 부정한 사람 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지급을 잘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그 직업, 가장 구하기 힘든 일꾼이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사람 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벌레 죽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 일들을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죽은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무도장인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인간의 편견을 초월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후에 말씀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장벽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직업의 차이, 혈통의 차이, 민족의 차이를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용감한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회개와 베드로의 멈추지 않는 전도의 열정, 성도들을 돌아보는 열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왕성하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3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니 가장 큰 산맥과 같았던 핍박자 사울이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우신 그 박해 속에서도 주의 종들이 멈추지 않고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전례를 따라 살아감으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